오늘은 그 두아디에라 교회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두아디에라 시, 성경에 나오는 이 두아디에라 시하고 연결되어서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두아디에라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행하는 가운데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열심히, 정말 더 열심히, 더 넓게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고, 그 마게도냐로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를 뭐 동양, 서양하기 표현하지도 마지만 그냥 이야기한다면 이제 서양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강가에서 만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 그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에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던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문장을 살펴보면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인일 수도 있어요. 이름 자체라든지 모든 상황적인 것은 헬라적인 것을 쓰는데, 이제 신분은 정확하게 출신은 어디인지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이 두아디라시의 발달한 산업 중에 하나가 옷감이라는 옷감. 이 옷감, 특별히 이 자주색,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이그 옷감을 이렇게 염색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그 염색을 하면은 그것이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아주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한 사람들,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던 그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옷감이. 그러니까 이 질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가 이러한 옷감을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상업이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두아디라의 어떠한 전통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이 두아디라는 위치적으로 평야에 있습니다. 원래 이 당시에 도시가 발달하려면은 높은 산성에 있든지 주변에 이렇게 보호해 줄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아디라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아주 평야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우리 일리노이 어떤 주처럼 이렇게 산도 없고 평야. 또 한국으로 치면 뭐 김제평야 같이 그냥 확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원래 발달한 것이 뭐였냐면 그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농사 짓는 것과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골이었어요. 농사 짓는 것과 목축업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골이었는데, 이 알렉산더의 사후에 그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네 개로 나누어지고, 결론적으로 이곳에 누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냐면은 셀류쿠스가, 그 셀류쿠스 왕조가, 셀류쿠스가 이 시리아, 지금으로 이제는 뭐 터키 시리아를 다 포함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곳에는 나중에 이곳까지 그 셀류쿠스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셀류쿠스가 이 두아디라의 그 도시를 좀 발전시켜 가지고 내 통치하는 곳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이제 전략적으로 군사도시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이주시키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곳에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군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곳을 정복하면서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총독이 있고 그 중심 도시로 수도로 삼았던 곳이 어디였어요? 기억나세요? 버가모예요, 버가모. 그러니까 이 버가모가 바로 그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그 아시아를 다스리는 중심 도시였는데 그 중심에 높은 그 산성도 있고 해서 참 좋았는데, 하지만 이것 자체로는, 이곳 자체로는 그런 어떠한 그 자급자족이 안 되는 도시고 또 위험하니까 로마가 정책적으로 이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한, 또 만약에 누군가가 이 쳐들어올 때에 싸울 수 있는, 먼저 전쟁을 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만든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로마의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조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상업이 제일 먼저 발달하냐면 구리 산업이에요. 구리 산업. 이 청동을 만드는 거죠. 구리를 만드는 건데 이 구리 산업이 발달했는데, 구리로 무엇을 하느냐? 로마의 군인들의 그 헬멧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보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구리 산업이 이 두아디라시의 그 핵심적인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대에 이제 투구, 헬멧을 이제 공급하고, 또 군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신발, 가죽 신발. 이제 가죽 신발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입는 그 옷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에 원래 이 두아디라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농업도 있고 목축업도 있어요. 이 버가모가 무엇을 제일 먼저 발견한 도시라고 했습니까? 양피지. 이 양피지는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그 양들, 그런 소가죽, 뭐 그런 그 동물들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이 버가모에서는 그 도시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쪽, 평야 쪽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키워서 이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시는 로마의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과 상업들은 뭉쳐서 하는 거예요. 혼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뭐 구리는 구리, 그 다음에 가죽은 가죽, 농업은 농업, 뭐 목축은 목축, 그 다음에 옷감 장사는 옷감 장사대로 이렇게 그 힘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그 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들을 중심으로 조합에 속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의 어떤 경제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종교적인 것들을 누가 이제 깊이 간섭하냐? 이 조합이 간섭하는 거예요.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똘똘 뭉치고 각 조합마다 또 수호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속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신은 누구냐? 이 두아디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가 좋았지만은 그 특별히 그 대표되는 그 신은 그 트림나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트림나스 신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지만 다른 언로 표현한다면은 아폴로 신을 섬긴다는 거, 한마디로. 이 아폴로가 누굽니까? 이 제우스의 아들이죠. 근데 그 아폴로의 아들이 로마에 또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투스가 자신을, 또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아폴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의 아들이라는 거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폴로가 바로 여자, 그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숭배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원래 뭐가 중심이에요? 군대가 중심이에요. 로마 군대가 중심이에요. 로마의 군대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아폴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폴로의 그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숭배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전통적인 신과 또 로마의 신과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런 황제의 숭배가 이제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조학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만 자신들의 수호신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황제를 섬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정기 모임마다 그 모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고받고 뭐 어떤 회계를 처리하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것, 황제를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무엇을 나중에 하게 되냐면은 그런 어떤 이방신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방신에게 자신들의 그 수호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딱 드린 다음에 무엇을 먹냐? 그 제상에 제사를 드렸던 그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우상의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음행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을 음행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음행은 진짜 음행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함께 모여가지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서 신전에 속한 그 신전에 속한 여인들과 어떠한 그 부도덕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씨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신전을 중심으로 이 조합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러한 우상을 예배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조합 중에 가장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조합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구리 조합이에요. 그 로마의 군대의 투구를 만들어 제공했던 그들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황제를 섬기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게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발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 그 둘이 두아디라시아에 속한 그 구리를 한 그 투구를 만들어 제공하는 그 종합은 어떻게 하면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 뭐랄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빛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 그 다음에 섞이지 않은 것, 정말 빛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만들어서 그 로마에게 제공하는데, 진짜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두아디라시아의 어떠한 그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돈 많다고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비즈니스가 잘 됐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내가 정말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서도 잘못 도와주면은 오히려 막 있냐고 더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면서도 우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도 인내가 필요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데 한번 반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섬긴다, 더 잘 섬긴다, 더 잘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떠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만 그냥 잘 보이려고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살짝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는 좀 그 본성이 드러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뚜껑을 열면 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도 이러한 교회 열심히 나중에 정말 좋은데 책망받는 거예요. 이 책망도 그냥 보통의 책망이 아니라 정말 좀 살떨리는 두려운 그 책망을 받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떠한 기회였습니까? 무엇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그 두아디야, 이세벨과 같은, 그러니까 이름이 이세벨이기도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그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그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란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잖아요.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한 게 뭡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때까지 있었던 왕보다 더 많은 악을 한다는 거예요.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 왕 에밧 아라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이 그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다음에 뭘 해요?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로 그 특징되는 거는 뭐냐? 여로보암은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했고 이번 주 금요일도 이 여로보암과 관련된 그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왜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는가? 나중에 이번 주에는 왜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도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가는구나, 너도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만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상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리더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저주고 책망이에요. 너가 사람들을 여로보암처럼 다스리는구나.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가 여로보암과 같은 짓을 해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그 치하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게 만드는구나. 그런 거예요. 베델과 단에 무상을 만들고 우상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행위는 더 깊어지고 있어요. 행위는 더 많은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너의 마음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가짜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그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좀 열심히 버는 과정 가운데 비즈니스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면서 이 이세벨과 같은 가짜 선지자가 용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늪에.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사탄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술을 좀 먹을 수 있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답답해서 좀 그냥 반주로 먹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사탄의 깊은 늪에 빠지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여기 얘기를 뭐 하는 거야? 친구끼리 모아가지고 반주하는 거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룸사롱을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시카고에 룸사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룸사롱을 가는 거예요. 친구하고. 그럼 그 친구하고 잠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거예요? 여자를 끼고 술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그 교회가 두아디라 씨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예배하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모여가지고 정기 모여와가지고 자칭경하고 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것은 그 갯돈을 나누는 거예요. 갯돈을 나눈 후에 우상 예배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였냐면 그 신전에 속해 있던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딱 모임에 참석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들과 열심히 교제합니다. 근데 그 끝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열심히 와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한 것을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회개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의 삶을 내가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것인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회개하고 맨날 회개만 한다고 그래요. 말로는 회개를 해요. 근데 그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침상에 눕는다는 거예요. 침상에 눕는다는 것은 평안함이 되어야 돼요. 쉼이 되어야 돼요. 회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침상에 던져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도 그랬어요.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같이 그 모임에 참석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죄가 반복되면 죄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깊어져요. 죄의 사이즈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점점 죄의 그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받을 벌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가계 집안에 저주가 흐른다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잘못한 것을 이겨내고 성공의 길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잘못하면 그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의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주셔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받는 고통, 받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얼마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망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못될지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것은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깐이고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잠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이민 와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뭐 정말 백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가운데 사람도 알아요. 누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누구를 만나면 쉽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만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와 절대적인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특별히 이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선교지처럼 이 백이 중요한 곳이 없어요. 선교지에서 높은 사람 하나 알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그 선교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혹이 많은 거예요. 뇌물 주고 어떤 그 사회의 어떠한 그 불의한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커지고 선교의 지경은 넓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또 벌어가지고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더 잘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음식도 먹고 우상 사람들과 함께 그 음란한 것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민들이에요. 이주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성공했지만 그들의 성공은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진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때 그 권세를 다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계시록 2장 1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새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통이 끝나고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